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을 경유하는 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번 순방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내일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면담하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회담을 갖습니다. 이어 17일에는 한국을 방문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과 잇따라 만날 계획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마지막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 문제를 조율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오늘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각국이 긴장된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대화 궤도로 돌아와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최근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지역에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긴장으로 충돌이 벌어질 수 있고 관련 국가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유엔에서 통과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결의를 엄격히 집행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가속화되는 군사력과 최근 타이완 주변에 대한 중국 군용기와 군함 활동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해 보도한 타이완의 2017 국방보고서 초안은 최근 타이완 주변에 중국 군용기와 군함이 출몰하는 것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전략적 방향의 불확실성과 일본의 무력 시위, 그리고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갈등 위기 가능성 등을 다뤘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 타이완 국방보고서는 타이완의 독립을 옹호하는 차이잉원 총통 집권 뒤 처음으로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시신의 신원 확인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아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수사당국이 김정남 씨의 자녀로부터 얻은 DNA 샘플을 근거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드 부총리는 특히 숨진 사람이 김정남 씨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드 부총리는 그러나 DNA 샘플이 김정남 씨의 두 아들 중 누구에게서 채취한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정남 씨는 중국의 첫째 부인 신정희 씨와의 사이에 아들 금솔군을, 마카오에 있는 둘째 부인 이혜경 씨와의 사이에는 아들 한솔군과 딸 소리양을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중북부 미시건주를 방문해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엄격한 자동차 연비 규정을 파기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2025년까지 휘발유 1리터당 평균 23.2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비의 자동차를 생산하도록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발표한 그 같은 조치가 앞서 자동차 산업계와 이룬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합의는 연비 기준을 검토할 수 있도록 2018년까지 기다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리비아 국경 인근 이집트 군사기지에 특수군과 무인기를 배치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복수의 언론들은 이집트 리비아 국경으로부터 100km 떨어진 지중해 도시 시디 바라니 인근에서 러시아군의 활동이 관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러시아군의 파병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본 일은 있지만 다른 어떤 출처로부터도 그 같은 소식을 들은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영하 40도의 강추위와 강풍, 또 끝도 없이 펼쳐진 설원을 내달리는 경주, 미국의 알래스카주의 명물이자 세계적인 전통을 가진 알래스카 갯썰매 대회, 이리타 로드를 들어보셨나요? 옛부터 갯썰매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해 삶을 이어왔던 알래스카에서 전통을 기리기 위해 1973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세계에서도 아주 혹독하고 어렵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10여 마리의 개와 사람이 하나가 돼 장장 8일이 넘게 이 알래스카의 설야를 달리는 경주입니다. 원주민어로 먼 거리라는 뜻의 이리타 로드는 말 그대로 1600km를 달려야 하는데요. 졸음과 또 추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종종 졸다가 떨어져서 결승점에 사람 없이 썰매만 들어오는 웃지 못할 일도 생긴다고 합니다. 올해는 미국의 미치시시비가 57세로 역대 최고령 우승 기록, 또 8일 3시간 40분으로 역대 최단시간 완주 기록을 세우면서 지난 2004년과 2013년에 이어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또 자신의 아들이자 지난해 우승자인 댈러스 시비를 꺾고 우승해서 더욱더 화제가 됐습니다. 도전하는 이들의 열기로 8일간의 극한의 경주는 아주 뜨거웠다고 하네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하 4도 기록하고 있고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3월 16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4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 신의주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3도, 함흥 영하 3에서 영상 11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데이비드 게이츠의 노래입니다. Goodbye Girl, 안녕 내 사랑이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All your life you've waited for love to come and stay, and now that I have found you, you must now slip away. I know it's hard believing the words you've heard before, but darling, you must trust them just once more. 'Cause baby, instead of giving in. But I can wait forever, I'm helping you to see that I was meant for you and you for me. So remember, goodbye doesn't mea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떠한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오늘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폐막과 함께 올해 중국 양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오늘 전인대 결산 기자회견에서 무역전쟁을 원치 않는다면서 향후 미중관계를 낙관했는데요. 회견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가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이어서 살펴보고요. 러시아가 첫 유인 달 탐사에 참가할 우주인을 공개 모집에 나섰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올해 양회가 마무리됐다는 소식부터 들어보죠.
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두 가지를 꼽는데요.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회와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이 두 행사가 함께 진행되는 것을 양회라고 부르는데요. 지난 월요일 정협 폐막에 이어서 오늘 전인대가 막을 내리면서 올해 중국의 양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전인대 폐막식 직후에 리커창 중국 총리가 결산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향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크게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한편 최근 미중 간의 첨예한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는 등 미국을 상대로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자, 그 중국 총리가 향후 미중 관계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말했나요?
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오늘 회견에서 중미 관계에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인정할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과 또 중국의 환율 조작 논란 등을 되짚었습니다. 이어서 리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명확한 태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양국 협력의 전망이 밝다면서 곧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논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통화에서 존중 의사를 밝힌 이후에 좀 일단락되는 그런 양상이군요.
그렇습니다. 리 총리는 오늘 회견에서 미중 관계의 마지노선, 그러니까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는 질문에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꼽았습니다. 리 총리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 중미 관계의 정치 지적 기초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는데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타이완이 독립국가가 아니고 이 체제만 다를 뿐 이 중국의 일부라는 이 중국의 대외정책의 대전제입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 원칙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대중국 관계에서 협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다가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걸로 상황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력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를 포함한 미중 무역 갈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현실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리 총리는 오늘 강조했습니다. 리 커창 총리는 이어서 중미 양국은 일자리 문제와 환율 현안 등 여러 분야에서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지만 계속 소통을 강화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호 이해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회견을 통해서 중미 양측은 다름을 인정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다면서 두 나라는 완벽하게 양호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 현실을 인정하되 충돌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쪽으로 중국 정부의 입장이 정리된 겁니다.
예. 자, 그렇지만 미국 측의 입장을 반박하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그동안 환율 조작을 비롯한 불공정 무역 행위를 통해서 미국과의 거래에서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는 이 무역 불균형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는데요. 리 커창 총리는 오늘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이런 견해를 반박했습니다. 리 총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이 크기는 하지만 기업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고 중국 업체들의 이익률은 2%에서 3%에 불과하다면서 이 무역 불균형이 있기는 하지만 이득을 보는 것은 미국 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리 커창 총리가 오늘 이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네, 리 커창 총리는 중국은 시종 핵 비확산 시스템의 단호한 수호자였다면서 이 같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비핵화를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요. 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대화의 궤도로 돌아와서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보다는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 대화 또는 6자회담 부활을 통해서 이 한반도 긴장 상황을 풀어야 한다는 이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예. 미국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기존부터 진행되어온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론을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 미국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이 김정은 정권의 강도 높은 압력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 한반도에 또 다른 현안이 있죠. 이 주한미군이 이달 초 배치 작업을 시작한 이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줄곧 반발해왔던 문제인데요.
네.
오늘 그 리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요?
예, 사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오늘 없었습니다. 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의 합의로 이 주한미군에 배치되고 있는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에 대해서 중국은 그동안 자국 안보의 위협 요인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을 강하게 비난해왔는데요. 오늘 리 커창 총리는 이 사드에 관련한 질문이 몇 차례 이어졌지만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상식적으로 아무리 자기 집 문 앞에서 온종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에 따른 사드 배치 등으로 이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는 것은 이 중국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인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서 이 상임이사국의 최대 특권인 거부권 보유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유엔 당국에 전달했다고 타임즈 오브 인디아와 NDTV를 비롯한 현지 언론이 오늘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시에드 아쿠바루딘 인도 유엔 대표부 대표는 지난주 이 거부권 문제는 중요하지만 안보리 개혁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유엔 총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안보리 개혁을 위해서 거부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미국과 중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기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는 달리 당장 거부권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상임이사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인도 말고도 일본이 오래전부터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왔는데요. 독일과 프랑스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도 인도와 같이 거부권 포기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조만간 확대되는 건가요?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니고요. 올해 초 안토니오 구테흐스 제9대 사무총장의 공식 취임 이후 유엔은 안보리 체제 개편을 포함한 유엔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미국 등 기존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몇 나라를 더 받아들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데요. 지금 안보리 상임이사국 체제가 지난 2차 대전 전승국 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에 최근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유엔 회원국들의 이딴 지적에 따른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거부권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하는 거죠?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15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국은 임기 2년씩 돌아가면서 맞는데요. 상임이사국은 말 그대로 상임, 임기 없이 항상 유지되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주요 국제 안보 현안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와 일본 등이 꾸준하게 이 상임이사국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예, 거부권이 없는 상임이사국이 될 수도 있다는 인도의 제안에 대해서 유엔 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이 네 개의 상임이사국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중국은 이 지지의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이 카슈미르 지역 등에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고 또한 최근 탄도미사일 개발 경쟁이 가열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인도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서 인도 측의 거부권 없는 상임이사국 수용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첫 유인 달 탐사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네, 러시아 연방우주국이 첫 유인 달 탐사를 위한 우주인을 모집합니다. 오늘 AFP와 타스통신 등이 전한 데 따르면 이 연방우주국은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우주선 페데라치아를 타고 달에 갈 사람을 선발할 예정인데요. 오는 2031년에 달에 착륙해서 기지를 건설하는 게 목표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1960년대에 옛 소련 시절에 달 탐사를 계획했다가 무산된 뒤에 비용 문제 등으로 관련 사업을 전면 중단했던 바 있습니다.
예, 이 어떤 사람이 지원할 수 있나요?
일단 신체 건강한 사람이어야 하고요. 35살 이하 성인 남녀로 키는 150cm에서 190cm 사이, 몸무게는 90kg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달에서 다양한 과학 연구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인 능력도 필수인데요. 러시아 연방우주국은 IT, 정보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고요. 이와 관련해서 공학 관련 분야 학위 또는 항공기 조종사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우주인을 뽑게 될까요?
네, 앞으로 4개월 동안 지원자를 받고요. 이 지원자들을 서류 심사 등으로 한 차례 거른 다음에 다양한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심리 검사와 신체 검사도 진행되고요. 이 5km 구간 들판에서 스키를 타는 이 크로스컨트리 경기를 통해서 체력도 봅니다. 이 러시아 연방 우주국 측은 인종이나 성별을 따지지 않는다고 밝혀서 이 옛 소련에 소속됐던 나라 출신이나 이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달에 사람을 보냈죠.
맞습니다. 지난 1969년에 이미 달에 사람을 보내고 2012년에 화성에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를 착륙시켰던 미국에서는 2030년까지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내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는 2025년까지 인류의 화성 진출을 성사시키겠다고 선언했고요. 이를 위해서 시험용 로켓을 꾸준하게 발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05년에 약 1억 5천만 달러의 소득을 올렸고 3,800만 달러를 세금으로 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의 2005년 세금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히자 백악관이 먼저 납세 내역을 공개한 건데요.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오늘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다는 소식, 또 세계 최대의 인터넷 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민간인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분석 업체를 차단하기로 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2005년 납세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2005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 번째 부인이자 현재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결혼한 뒤에 이 처음으로 이 공동 세금 보고서를 낸 해인데요. 백악관이 발표한 데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2005년에 1,500억 달러가 넘는 소득을 올렸고 3,800만 달러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억만장자 부동산 기업인이란 점은 뭐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고 또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낸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세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네, 제가 잠깐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예.
100만, 1000만,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이 소득을 올렸고 3,800만 달러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소득의 약 25%를 세금으로 낸 건데요. 이는 2005년 당시 연간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중상층 미국인에게 해당하는 세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 당시 소득이 1억 5천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의 소득 세율은 이 35%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005년에 1억 달러 이상의 이 사업 손실을 봤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금을 적게 냈던 것인데요. 당시 이 트럼프 부부의 소득은 대부분 부동산 임대와 투자 에서 나왔습니다. 부동산 임대라든가 사업, 주식 투자 등으로 올린 소득이 1억 달러가 넘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갑자기 이 백악관이 이렇게 대통령이 납세 내역을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필이면 왜 2005년인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미국의 뉴스 전문 방송인 MSNBC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2005년 세금 보고서 일부를 입수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어제 MSNBC의 레이첼 매도 기자가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자 백악관이 이 선수를 쳤습니다. 매도 기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에 이 납세 내역을 먼저 공개한 거죠.
그렇군요. 이 매도 기자는 그렇다면 어디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를 입수한 거죠?
네, 매도 기자는 유명한 금융 전문 언론인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 작가인 데이비드 K. 존슨 씨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존슨 씨는 우편함에 이 세금 보고서 사본이 들어있었다면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보내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다른 사람의 납세 자료를 훔쳐서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는데요. MSNBC 방송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10년도 더 된 세금 보고서를 갖고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비난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납세 내역이 공개된 건 이번이 두 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 뉴욕타임즈 신문이 트럼프 대통령이 1995년 세금 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 활동을 하고 세금을 냈던 뉴욕주와 뉴저지주, 이 커네티컷 주에 낸 세금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95년에 9억 달러가 넘는 사업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길게는 18년 동안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됐었죠.
예. 자,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대선 주자들이나 또 대통령은 관례상 그동안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곤 했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그 납세 내역을 제대로 공개한 일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것도 이 앞부분 일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서 얼마나 세금 공제를 했는지 또 기부금을 얼마나 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 연방국세청 IRS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납세 내역을 공개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IRS는 감사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이 감사 중에도 얼마든지 세금 보고서를 공개할 수가 있다고 말했었죠.
예.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네, 조세 회피 의혹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18년 동안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 세금 제도의 허술한 부분을 이용해서 세금을 피해왔을 거란 의혹입니다. 아, 지난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1990년대 초반에 이 도박장 사업, 카지노 사업으로 인한 손실로 2년 동안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 계속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를 했었고요. 또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에 이 폭탄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숨겨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비판을 했었죠.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롬니 전 주지사 지난해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 공격에 앞장섰었는데 나중에는 이 국무장관 후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론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아, 결국에는 렉스 틸러슨 엑슨모빌의 전 최고 경영자가 국무장관으로 낙점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세금 관련 비판에 대해서 자신보다 세금법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면서 자신이 법을 잘 이용했을 뿐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예. 자, 그런데 이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생각은 어떤지요? 이 역시 세금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가운데는 왜 이렇게 세금 보고서가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법을 잘 이용했을 뿐이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면서 미국인들이 자신의 세금 보고서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되자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는데요. 이 켈리안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 역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한 사람이 현재 1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기준금리가 오를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오늘 이틀간의 정례 회의를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FOMC 회의를 마친 뒤에 기준금리 인상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FOMC는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의 이 통화정책기구입니다.
네, 자, 이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근거는 뭔가요?
네,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최근 기준금리를 올릴 시기가 됐다고 강하게 시사해왔기 때문인데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 노동부가 발표한 2월 고용지표가 또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이 무디스는 연준이 이번에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고 또 올해 안에 두 차례 더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그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0.5%에서 0.75%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 사태가 발생한 이후 연준은 거의 0% 수준인 제로금리 시대를 오랫동안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말에 한 차례 0.25%포인트 올렸고요. 또 지난해 12월에 또 한 차례 이 같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 기준금리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율을 말하는데요. 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다면 이거는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서죠. 이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갑자기 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중앙은행이 여기에 맞춰서 갑자기 금리를 높이 올려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반 미국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네, 은행에 예금이 많은 사람은 이자율이 오르니까 덕을 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할 때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특히 이 신용카드 빚이 많은 사람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민간인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이 월요일 앞으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업자가 감시 목적으로 자사의 이용자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페이스북 측은 이때까지도 민간인 감시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 같은 정책을 확실하게 하는 게 이번 조처의 목적이라면서 이를 통해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누구나 안전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페이스북이 이런 조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가 경찰 당국의 감시 활동에 사용된다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미국 시민 자유연맹 ACLU는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를 추적하기 위해서 경찰이 지오피디아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인터넷 관계망 서비스 사용자들의 위치와 또 일부 정보를 활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회 관계망 업체들이 이 지오피디아의 접근을 차단을 했었습니다.
예, 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왜 데이터 분석 업체에 정보를 제공했던 건가요?
네, 이용자의 성향이나 사회적인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업체에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찰의 정보가 흘러들어가서 시위대를 감시하는 데 쓰이면서 논란이 된 건데요. 지오피디아의 최고 경영자는 지난해 10월 한 행사에서 자사는 개인의 이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고 또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ACLU 측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오피디아는 미국 내 500개 이상의 사법당국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페이스북의 이번 조처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네, ACLU 측은 페이스북의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이 같은 조처가 좀 더 빨리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위터나 유튜브, 다른 사회관계망 업체들에서도 이 페이스북과 비슷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민간단체인 미디어 정의센터 측은 과연 민권단체들의 이런 압박이 없다면 기업들이 얼마나 이 같은 조치를 실행에 옮기겠냐면서 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정부의 민간인 감시, 미국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최근 그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미 중앙정보국 CIA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문건이라면서 일부 문건을 공개해서 논란이 됐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정부로부터 도청당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미 연방수사국의 이 제임스 베이커 법률자문위원 위원이 최근 한 행사장에 나와서 감시와 이 사생활 보호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하는 이 정보기관의 또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5년에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노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때도 이 용의자의 손전화 정보를 알기 위해서 FBI가 손전화 제조사인 애플사에 이 암호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애플사가 이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이를 거부를 했고 FBI가 결국 이 다른 방법으로 암호를 해제한 일도 있었습니다. 베이커 위원은 수사는 현실이고 또 절박한 수사가 닥친 상황에서는 사생활 침해가 약간 일어날 수도 있다면서 정부 당국에 이런 요구를 또 이해해달라고 국민에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댄 포겔버그의 노래입니다. Longer. 세상이 닿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게 했다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Longer than there have been fishes in the ocean, higher than any bird ever flew, longer than there have been stars up in the heavens, I've been in love with you. Stronger than any mountain cathedral, truer than any tree ever grew, deeper than any forest primeval, I am.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강타한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 하원이 다음 주 월요일 이 사안과 관련해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관련 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러시아 해킹 논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7월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관계자들의 이메일이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약 2만 개에 달하는 이메일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DNC 의장과 당 지도부 인사들이 민주당 경선 후보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편향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We know that the voices in this room that are standing up.
결국 논란의 중심에 섰던 데비 와서만 슐츠 DNC 의장은 사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10월에 위키리크스가 클린턴 선거대책본부 인사들의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클린턴 후보 진영은 또다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11월 8일 실시된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패하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측은 논란 초기부터 해킹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지목하면서 러시아가 당시 트럼프 후보를 돕기 위해 민주당 측 전산망을 해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자신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당위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정보 당국자들의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해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을 둘러싼 러시아 관련 의혹.
지난해 8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폴 매너포트 선거대책위원장은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지역당을 위한 로비 활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자 선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 보좌관이 사퇴했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세르게이 키슬약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제재 문제를 논의했던 논란이 일자 결국 취임 25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사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러시아 대사와 만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선거 자문역으로 활동했는데 키슬약 주미 러시아 대사와 두 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 1월 인준청문회에서 러시아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세션스 장관은 당시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러시아 관리들을 만난 거였지 선거운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세션스 장관이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이들은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 조사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장관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도청 의혹.
3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리면서 전국은 또다시 술렁이게 됩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에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 측근들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트럼프 당시 후보에 대한 도청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관련 수사 현황.
미국 정보기관들은 DNC 해킹 논란이 불거지자 곧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이미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17개 정보기관은 해킹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결론 내렸고 백악관 역시 미국 정보기관들의 보고를 토대로 해킹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이 끝난 뒤인 12월 초에 미 중앙정보국 CIA는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했다는 좀 더 구체적인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후 미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부 역시 러시아 해킹과 관련한 공동보고서를 발표하고 러시아 정보당국이 미국 정당의 전산망의 침투에 해킹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작년 12월 29일 해킹 공격을 가한 러시아에 대한 보복 조치로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미국 내 러시아 기관 두 곳을 폐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올 1월 초에 러시아 해킹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은 청문회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 사건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선거운동본부 해킹 사건이 모두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현재 FBI도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관계를 조사 중이고 이와는 별도로 연방 상원과 하원의 정보위원회와 하원 정보감독개혁위원회 등에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원 정보위는 오는 3월 20일 러시아 관련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하는데요. 전 현직 정보관리들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당이나 정치적 배경에서 자유로운 인물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서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특검 수사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관련 의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no-brainer, no-brainer입니다. 오늘 let's find out what no-brainer means and when you can use this phrase. 그럼 먼저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So, I need your help. My business has been very slow these days. What should I do?
That's a no-brainer. It's going to be so easy. Let me help you.
Really? It's that easy?
Of course. First of all, don't lose your confidence. I'll help you bring in my marketing team. Together, we can come up with new product pricing, better customer service, and a new store atmosphere.
Awesome! That sounds like a plan. Thanks!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So, I need your help. My business has been very slow these days. What should I do?
나 네 도움이 필요해. 요즘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거든.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네요. 그러자 마이크가 That's a no-brainer. It's going to be so easy. 에이, 별 문제 아니야. Let me help you.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제이슨은 Really? It's that easy? 라고 묻자 마이크는 Of course. 당연하지. First of all, don't lose your confidence. 무엇보다 자신감을 잃어선 안 돼. I'll help you bring in my marketing team. Together, we can come up with new product pricing, better customer service, and a new store atmosphere. 라고 말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표현, no-brainer, no-brainer.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o, I need your help. My business has been very slow these days. What should I do?
That's a no-brainer. It's going to be so easy, let me help you.
Really? It's that easy?
Of course. First of all, don't lose your confidence. I'll help you bring in my marketing team. Together, we can come up with new product pricing, better customer service, and a new store atmosphere.
Awesome! That sounds like a plan. Thanks!
Today's phrase is no, N-O, no-brainer. B-R-A-I-N-E-R, brainer, no-brainer. 네, brain. Brain은 우리 머리에 있는 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no-brainer는 머리를 쓸 필요가 없을 만큼 쉬운 문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킬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hen something is a no-brainer, it means that it is easy to understand or do, and that it requires little thought or effort. You can also use the phrase a piece of cake. It's the same thing as saying no-brainer. A piece of cake. A piece, P-I-E-C-E. Piece of cake, C-A-K-E. A piece of cake이 이와 비슷한 말이고요. 한국에는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o today's phrase, no-brainer. Keep that in mind, and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So, I need your help. My business has been very slow these days. What should I do?
That's a no-brainer. It's going to be so easy, let me help you.
Really? It's that easy?
Of course. First of all, don't lose your confidence. I'll help you bring in my marketing team. Together, we can come up with new product pricing, better customer service, and a new store atmosphere.
Awesome! That sounds like a plan. Thanks!
네, 오늘 배우신 영어 표현. No-brainer. 생각할 필요 없이 쉬운 문제 또는 쉬운 결정. No-brainer.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521년 3월 15일 오늘, 유럽의 대항해가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필리핀을 발견했습니다. 스페인을 떠나 길고 긴 항해를 한 지 1년 7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1519년 마젤란은 270여 명의 승무원을 이끌고 최초의 세계일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젤란 일행은 스페인을 떠나고 몇 달 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를 거쳐 남아메리카의 최남단에 도착합니다. 마젤란은 그곳에서 눈앞에 펼쳐진 바다를 평온한 바다라는 의미의 태평양이라고 명명합니다. 이후 마젤란 일행은 마리아나 제도에 있는 괌을 거쳐 마침내 필리핀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They crossed the equator and made a landfall on Guam, one of the Mariana Islands, in March 1521. Reaching the Philippines in Magellan.
필리핀에 도착한 마젤란 일행은 필리핀 원주민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마젤란 일행과 원주민들은 문화적 갈등으로 인해 싸움을 벌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마젤란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 선장이었던 마젤란을 잃은 남은 일행 18명은 간신히 섬을 빠져나와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960년 3월 15일 오늘, 한국 현대정치사에 큰 오점을 남긴 3.15 부정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날 아침 7시부터 전국 8,108개 투표소에서는 평온한 분위기 속에 유권자들의 투표가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과 간의 분께서도 영세 강속소위와 함께 이른 아침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셨습니다.
3.15 부정선거는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이 부정과 폭력으로 재집권을 시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당시 장면 부통령을 몰아내고 자신이 지지하던 이기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선거 당일 새벽에 40%나 되는 찬성표를 투표함에 미리 투입해 놓았고, 투표함과 투표용지도 바꿔치기 했습니다. 선거 개표 결과 이승만이 963만 표, 이기붕이 833만 표, 장면이 184만 표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 전국에서는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항거는 4.19 혁명으로 이어졌고, 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와 자유당 정권의 붕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